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하고, 위기 신학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신학이라기도 하고, 그 이름이 매우 다양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네오오스톡스, 신정통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유주의, 유럽의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라.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가 기독교 초기부터 그것은 아니고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교회의 반발로 생긴 것이 한국 교회가 말하는 보수주의입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근본주의라고 구분한다.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본주의의 다섯 가지 교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성서의 영감설, 축자 무오설,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서 영감설입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선언한 교리 선언에 보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회가 굉장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데 원래 한국 감리교회는 진보적인 신학 선언을 했습니다. 1930년에. 그런데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근본주의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 방송에 의해서 한국 감리교회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아마 다시 진보적인 신학으로 가게 될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1930년에 한국 감리교회가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신앙과 실천에 충분한 조짐이 된다라고 선언했을 때 많은 장로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리교는 이단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930년이면 미국의 근본주의 사상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장로교회의 신학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냐? 그러면 성경 안에는 무슨 딴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주의 노선이다. 너희는 이단이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그때부터 감리교회는 한국에서 이단자로 그냥 확 찍힌 거죠. 그런데 1970년에 장로교회는 발전하는데 감리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부흥사들이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자들처럼 한국의 진보적인 감리교 신학과 제도를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니까 장로교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지금 그 절정에 도달했는데 백제공화국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갈는지는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에 대하여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슬라이마하의 자유주의 신학의 부산물이 예수의 신의식, 컨시더스니스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역사적 기독교의 발자취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역사 비평이라는 새로운 성경 연구 방법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서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성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엄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동양에도 보면 세계나 율곡의 그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게 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주자의 성리학을 그들은 유교를 성학, 기독교가 성서 연구하는 신학을 성학이라 그랬어요. Sacred Doctrine. 근데 퇴계 율곡에서 보면, 특히 퇴계에서 보면 공자, 주자의 노선을 따라서 공자, 맹자를 연구하는 것을 성학이라 그랬고, 성학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비평이 아니라 경,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근본주의는 퇴계 율곡 시대에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공자 맹자와 그 후손들이 물려준, 그 제자들이 물려준 유교 경전에 대하여 역사 비평을 하기보다는 경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읽으려고 했던 것이, 그 비슷한 것이 바로 신정통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서 연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절대 다수의 근본주의자들이, 99%의 근본주의자들이 칼빈이스트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인데, 칼빈은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문자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나 칼빈은 전혀 모르는 교리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객관적으로 쓰여진 그 기록된 문서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준 그 성령이 지금도 성경을 읽는 각 개개인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그 글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령 영감론,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성령에 의한 inner illumination, 내적 조명, 이렇게 말합니다. 오거스틴의 사상인데, 성령이, 성경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 안에서 새롭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내적 조명, 그런 것을 통한 성서 연감서를 칼빈은 믿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의 경우 신학의 역사나 또 칼빈의 신학에 대하여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서 연감설은 마치 루터나 칼빈의 오직 성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개신교회의 신학선언 그때의 성서 연감설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에는 교황 무오설이 있고 개신교회는 성경 무오설이 있는데, 이게 루터 때부터 시작되었고 칼빈에게 더욱 확고하게 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생물학적으로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신성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적인 탄생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이 사실로 이 기적적인 신비스러운 탄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칭성을 믿는다라고 표현했으면 좀 더 정직한 건데, 그렇게 표현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예수의 디비니티를, 신성을 믿는다라고 다 고백할 거니까 그렇게 얼버무리는 거 말고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현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가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와 예수가 신이 신성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대속적 죽음. 대속적 죽음에 반대되는 말은 자유주의자들의 모범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혹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라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행진해야 된다라고 설교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단단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적 죽음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건 건방진 이론이고 예수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만 하면 된다. 따라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노선이고 예수의 행동을 모범, 신앙인들의 모범으로 보는 이론인데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예수의 신성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본주의 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교리가 뭐 이런 거 다섯 가지다라고 아는 것은 국민학생이 신학책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아울러 알아야만 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제가 한국 교회의 장례식 예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는다고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런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장례식 예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육체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육체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육체가 없는 영의 부활을 믿고 영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이 필요 없이 이미 천국에 갔고 엄격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장례식 때 천국으로 영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보냈다가 먼 훗날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재결합할 때 그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구분하여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의 신학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교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육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장례식에 가서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실화의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육체 부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격으로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선언했지만 그 교회의 장례식에도 인간의 육체 부활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경우 대부분이 육체 부활과 영혼 불멸, 이것은 전혀 다른데, 이것은 둘 다 믿어요. 육체 부활은 영혼만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만의,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어야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은 불완전 존재고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합의 영혼 불멸과 기독교의 육체 부활은 전혀 다른 사고 방식입니다. 시합의 영혼 불멸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감옥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는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기 때문에 육체를 신성하게 봅니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이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에 가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화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게 자기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선언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육체 육이 없으면은 영이 불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해야만 육체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없는 영혼이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슈라이마하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육체 부활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보고, 기독교 신앙의 부활 혹은 하나님 의식의 부활 이렇게 보고, 공동체의 신앙의 부활이라고 보지 예수의 개인적인 부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 근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과 더불어 육체를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승천했기 때문에 재림할 때도 눈에 보이게 신체적으로 재림할 것은 확실하죠. 1992년 12월 28일 이장님 목사가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을 때 MBC 카메라가 마포에 그의 교회에 지붕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붕을 찍으려고 그 주변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고 그렇게 되면 혹시 카메라에 잡힐까 하고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민 목사는 그 후에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가 1년 만에 풀려나왔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장로교인들 중에 조금 영리한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근본교리 중에 제일 마지막 예수의 신체적인 재림을 예수의 기적에 대한 신앙으로 일반화시켰습니다. 기적, 자유주의자들은 기적을 부정하거든요. 기적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 혹은 자연 법칙의 일시 정지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일시 머물거나 또 거꾸로 되는 것, 지구가 거꾸로 돌아간다든가, 예수님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보다 무거우니까 빠져야 되는데 물이 날아가듯이 간다든가, 이런 거는 자연 법칙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듯이 자연 법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현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적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는 거 자기가 깽판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만든 법을 여러분이 파괴시킨다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어쨌든 근본주의자들은 예수의 기적을 믿고 그것을 예수의 육체적인 재림으로 대신했습니다. 재림을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조금 애매하다고 보수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가 혹시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에 예수 재림하는 사건이 잡힐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반응이라면 조금은 고상한, 조금은 심각한 신학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문화권의 도전을 오늘 보겠는데 그것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건데 칼 발트라는 사람의 신학입니다. 이 칼 발트, 저는 그의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기저기 조금씩밖에 안 봤어요. 부스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연령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신학적인 시대를 보면 한 세대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신학책이라도 발트가 쓴 거하고 부스트만이 쓴 거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신경질이 나요. 칼 발트의 신학은 소위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발들여 놓고 있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은 칼 발트의 책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아멘 아멘해. 그러나 교회 밖에도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 자매를 걱정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려고 한다면 불투만의 책을 읽으면 그 말 된다 이런 거 발트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신새로운 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라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 Orthodox, 옳은 의견인데 바로 이게 도그마를 말하죠.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의 5 doctrine, essential doctrine을 만들었듯이 칼 발트는 스위스에 살았던 독일군. 스위스에는 뭐죠? 불어를 씁니까? 걔네 불어하고 독일어하고 또 하나 뭐죠? 이태리 말인가요? 3개가 공용어고 그리고 스위스에는 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여기에나 이렇게 가보면 스위스는 3개국어로 항상 써놨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도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이게 독일 문화권으로 봐요. 그래서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설명할 때는 뭐 스위스의 신학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독일어권 신학자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그게 아주 복잡한 나라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언제든지 3개국어로 동시에 나옵니다. 예, 카나다도 영어하고 프랑스하고 공용어로 쓰죠. 그래서 칼 발트가 새로운 정통주의자다.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칼빈의 시대로 칼빈의 교리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신학을 했구나. 일단 그 이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과학과 계몽주의의 도전으로 자유주의가 탄생했고 자유주의는 사회적으로는 자유주의에 대한 secular response, 리액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우리가 자유주의 때 했죠. 개개인의 자유는 존엄하고 그 자유가 충분히 꽃피면 그 사회는 무질서해지는 혼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서로 다 조화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끝까지 떠들고 싸우면 그 끝에는 아름다운 평화가 이른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 자유, 그냥 내가 권위로부터 해방을 주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는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믿었던 게 신화적인 신앙이죠. 그게 자유주의인데 그 자유주의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큘러한 사회에서도 조금 해보니까 결국은 자유 반인주의거든. 조금 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혼란으로 계속 가니까 민주주의 하자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제라고, 국가 통제라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개인주의는 국가보다는 사회를 주다. 개개인의 계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말은 민주주의지만 이건 사실은 권위주의라고 국가의 간섭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마크스 같은 사람들, 마크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회주의가 생겼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통제해야지 개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조화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리액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이 유럽일 때에서 대대적인 부흥운동,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부흥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근본주의가 태어났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발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칼 발트의 직접적인 배경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주도하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결과 독일의 처참한 패망 스위스에 있지만 이게 독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독일이 1차 대전을 이겼으면 이 칼 발트의 신학이 안 나왔을지 몰라요. 패망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뭐 일본은 패망해도 새로운 사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 이상해. 독일은 편안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뭐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2차 대전 패하고. 근데 뭐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무슨 사상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칼 발트의 연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로 칼 발트에 대한 반대 노선인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스킹의 자료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한스킹은 칼 발트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칼 발트를 평생 변호한 우호적인 신학자이거든요. 한스킹 카톨릭 신학자인데 1911년 그러니까 목회는 1909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921년까지 스위스 다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곳은 산업화된 농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수원, 안양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은 시골인데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농촌이 폐허화되면서 농민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조그만한 데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뭘 겪었느냐? 그 사이에 독일이 주도한 1차 대전을 겪고 독일이 참패한 것을 겪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보 중에 중요한 거 잠깐만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관순 누나가 김희독립 선언을 외칠 때 33살의 노튼과 칼 발트는 이 당시에 총괄에서 노튼과 칼 발트는 이미 이 자기네 교회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공산주의 운동단체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산주의 가지고 안 된다라는 강연을 하게 됐고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해에 그것을 신학으로 소위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를 출판합니다. 1919년에 소위 위기 신학이 공식적으로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박사학위 하나도 없는 칼 발트가 예외적인 인물로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신학 독일 문화권에서 신학 교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2년에서 1967년까지 교회의 교의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죽기 직전까지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의 신학대전을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듯이 칼 발트는 교회 교의학 자기 1m가 넘을 거예요. 책, 북 4, 권수로는 4인데 실제로 그 책이 출판된 볼륨으로는 16권인가 뭐 그래요. 1m가 넘는데 신학책 어디에도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은 그 애인이 다 써준 거예요. 그 애인이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 애인이 다 써준 거고 칼 발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애인하고 칼발트 셋이 나란히 묻혀 있다 그런다. 부인은 2층에 아래층에 살고 2층에 소재에서 그 자기 여비서 하고 이 1m가 넘는 책을 평생에 썼는데 미완성으로 남겨뒀습니다. 칼발트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미학과 같은 수레를 끌고 있는데 그 수레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자기가 써놓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그게 지게를 들은 만큼 무겁거든요. 그거를 끌고 가느라고 칼발트가 천국에서 낑낑대고 있더래. 그래서 그런지 미완성으로 만들어서 못 썼습니다. 경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의 사상이 심해버려. 32년에 시작해서 67년에 완성하려고 하는 게 이게 35년인 긴 세월 동안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강산이 몇 번씩 변하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그 길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 자꾸 바뀌니까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거스틴 경우는 약아가지고 책을 짧게 냈고 늙어서 어거스틴은 내가 옛날에 이런 부분을 잘못 썼다 해가지고 수정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어거스틴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근데 우선은 급한 대로 쫙 이게 조금 또 써주고 사실 조금도 안 돼. 두꺼운 책을 썼는데 칼발트는 이렇게 몇 메다 되는 미련스러운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썼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그거 잘못되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이게 하나님한테 안 배우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그래서 플라톤이 예레미야한테 배웠다. 예레미야가 에집트에 갔다라는 소문이 성경에 보면 있다는데 그때 아마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들려가지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가를 썼다. 이 젊은 날은 그렇게 썼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더 뒤졌단 말이에요. 연하니. 그래서 내가 이거 젊은 날에 쓸었다.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은 늙어서 젊은 날에 쓴 것 중에 부분 자기가 직접 수정을 한다. 아마 발트도 여력이 있었다면 그걸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참회, 신학적인 참회에 그럴 발트는 좀 쓰고 세상을 떠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칼 발트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은 1934년에, 1918년에 독일이 패망하게 되고, 18년에서 34년이니까, 한 18년 동안 혼란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독일 국가사회주의, 내셔널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나치스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급 부상하게 되고, 독일의 영웅이 되죠. 1934년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독일의 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히틀러를 영웅으로 메시아로 받드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참패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히틀러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희 바르멘 선언이 바르멘은 동네 이름입니다. 바르멘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신학 선언의 초안자가 칼 발트이고 그래서 발트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인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자기가 젊은 날에 신학 동지였던 에밀 브룬너에게 에밀 브룬너의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너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인이라는 건 노라는 책 제목입니다. 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신학을 평생하게 되고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하죠. 금년에 이스라엘이 50주년이고 대대적으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유대인처럼 생겼는데 저희 집에도 뭐 예루살렘에 뭐 비행기표 예약 안 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금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1948년에 전 세계의 개신교회의 협의회인 WCC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모양을 완전히 바꾸어서 WCC가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칼 발트가 기도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교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WCC, World Council of Church 뭐 그런 겁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근데 이게 개신교의 단체긴 한데 바티칸 교황청처럼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명예적인, 도덕적인 설득의 권한은 있지만 법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그냥 교황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 WCC가 공산주의자들하고도 대화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장하고 통합이 소위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진 게 바로 이 WCC 때문입니다. 1956년인가요? 그때 갈라진 게 바로 이 WCC 때문입니다. 1962년에 발트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 미국에 방문했어. 그가 본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개판인데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온 모든 사람이 겪는 두려움입니다. 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테레비에 뭐 톡쇼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적나라하진 않았겠지만 뭐 아무나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독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 무정부주의거든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고 야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고 다 놀랐네. 칼 발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1968년 82세로 바젤에서 잠들었습니다. 참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앙 얘기 1919년 얘기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칼 발트는 원래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고 그것으로 목표를 했고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에도 가담했던 철저한 자유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센딜이라는 데서 10년 동안 목표하는데 이게 목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신비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렇게 돌아가죠. 칼 발트는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손암동 교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암동 교수님이 6.25 직전에 아마 부산에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제가 목회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 그러니까 칠리시, 칼 발트보다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분의 신학으로 목회를 한 3년 하니까 꽤 큰 교회인데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에이 넌 모르겠다. 내가 아닌 게 이것뿐이니까 나는 이대로 하겠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다시 그만큼 차더래요. 그 위기를 넘기면 되는데 칼 발트가 10년 목회하는데 이거 교인이 안 되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이 목사가 회개한 거죠. 이 농촌인데 산업 문명이 들어왔고 시골이지만 스위스의 주식인들이 현대인들이 칼 발트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좌족, 근면, 협동 하면 우리가 단절하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씨의 그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전쟁이 나고 패망하고 그게 그 후에 실업자 문제 생기고 이게 독일어 문화권의 사람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발트는 이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믿고 그걸 강조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정의 운동을 하고 이거 가지고는 교회 비즈니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선회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이 1919년에 소위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 연맹 단체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때 바로 이 1918년에 독일이 패망한 거 보면서 거의 크라이시스, 위기를 단단히 본 거죠. 그가 본 위기는 우리 교회가 장사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 이게 장사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size, 더 크게 말하면 모더니티, 근대성의 종말을 본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악질적이고 야만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이 당시에 size, 모더니즘은 1914년에서부터 18년 동안 있었던 독일의 전쟁, 그거예요. 그것이 너무 많은 상처를 내고 이겼으면 괜찮은데 이게 패망했거든. 그래서 야, 이 자유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엘 체고를 붙잡은 거죠. 피엘 체고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파스칼처럼 심청이가 인랑수 깊은 물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풍덩 빠지듯이 이것저것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나 믿겠습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거예요. 신앙의 합리적인 근거, 다이지가 그렇다 됐거든요. 뭐 믿을만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역사책도 좀 두들겨보고, 성경도 좀 비판해보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게. 그냥 치마 뒤집어 쓰고 풍덩 빠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한테 그냥 날 살리십시오. 그리고 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맡겨야지. 제가 어렸을 때 전 무역 의지 없어서 참 많이 불렀거든요, 손 들고. 뭐 그런 게 신앙이지. 뭐 두들겨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 발트의 1919년의 신학이 그것이 피엘 체골의 신학이었는데 신과 인간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를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초인사상이 있거든요. 인간이 잘만 하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자유주의가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길은 인간에게서 신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없어요. 그게 자유주의인데, 그건 처참하게, 야만스럽게, 잔인하게 멸망했고, 남은 길은 신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그건 이미 1914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칼 발트를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그 옛날에 6.25 때 그 B-29인가요? 뭐, 그 폭격기 소리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 칼 발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을 걸만한 것은 없고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고 신으로부터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의 신 개명은 홀리 아더, 전적인 타자, 아더니 다르다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의 사랑, 신과 인간의 이마고 데이,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자유주의 뭐 그런 게 아니고 신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 질적인 차이, 그것을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의 변증법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에요. 해결의 변증법은 두 개의 다른 것을 통합하는 변증법입니다. 피엘 체골의 변증법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 dialectic theology라고 그러는데 그 dialectic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 도전이에요. 자유주의는 인간이 잘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캐톨릭의 이 캐톨릭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집이죠. 기독교의 고전적인 구원론은 휴메니티가 디비니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익스체인지 띠오리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친구가 돼서 맞먹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먹거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아들딸이 되는데 이 칼 발트는 피엘 체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로마서 강해에서 로마서가 그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는 거. 인간은 토기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뭐 공중전도 화장실을 만드는지 셀러입니다. 1919년에 다이지에 대해서 정면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 독일어 문화권에서 그 스골 목사가 로마서를 발행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그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 신학자는 신학자들의 운동, 신학자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에 떨어진 원자탄이다. 이런 신학자들이 혼비백산한 거죠. 우리가 지금 딴짓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사람 얘기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혼비백산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이제 후대의 역사가들이 보는 평가고, 그의 선생 중에 하나인 하르나트 같은 신학자는 칼 발트를 보면서 이것은 illness of the time, 이거는 이 시대의 질병이다. 이게 칼 발트는 이게 뭐 환자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 한스팅 같은 신학자는 20세기의 처치 파더, 20세기의 교회의 파더,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르나기나 헬만처럼 이 다이지 신학자가 아니라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발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칼 발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이 1919년을 중심으로 해서 변증법적 신학 혹은 위기의 신학, 위기라는 단어가 그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 이후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거기에는 바로 심판이 있고 그것은 곧 위기다. 사회적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혹은 다이지 신학이 인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복음의 원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만날 때 거기에는 크라이시스, 위기가 생긴대.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만날 때 거기에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자체는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기를 칼 발트는 신학적인 위기로 이해하고, 그의 신학의 주제는 다이지 신학자들이 신과 인간을 혼돈하는 데 반하여 그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열심히 외쳤고, 거기에 기라상 같은 20세기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 프리드리히 고갈센, 트루나이젠, 불트만 등등이 합세해서 두 시대의 중간, between the times, 예수의 재림 시간과 지금, 그런 말이죠. 시간의 중간이라는 잡지를 한 10년간 발행하다가 결국 뿔뿔이 다 흩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신학을 하죠. 다른 신학자들은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칼 발트는 뒤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트루나이젠, 볼트만, 고갈텐, 브루너 등의 신학자들이 연합해서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평화가 오면서 정착 안정되면서 신학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각 방향이 달라져서 각자 흩어진다. 근데 칼 발트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 발트에게서는 두 개의 신학 전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론트라인인데, 하나는 다이지 개신교고 하나는 캐톨릭입니다. 신학적인 도식으로 보면 같지만 발트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게 됩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Culture Protestantism, 문화 와 동일화된 그 시대의 문화와 파트너가 된 기독교, 그런 말입니다. 문화 기독교, 문화 개신교. 그 다이지를 칼 발트까지 그렇게 보면서 그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을 비판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겁니다. Analogia antithesis. Analogy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존재, 신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서열이,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동일한 오류를 20세기 초에 개신교와 캐톨릭이 동일하게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캐톨릭을 가르쳐서 칼 바르트는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Hyphenated Christianity. Hyphen. And 이런 말이죠. A 그리고 B. A, B가 아니고 하이픈.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신 그리고 인간, 예수 그리고 마리아, 인간의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통, 이것도 저것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을 하이프네이티드 크리스티니티, 이게 either or, 키엘처골식으로 칼 발트는 either or,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이거를 다 이 서로 다른 거를 한 같은 존재의 서열로 봤는데,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부터 온 중세의 전통, 존재의 유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이 세상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five ways, 신 존재 증명의 다섯 가지 길이라는 신학을 발표하면서 이 세상에 돌멩이 하나가 굴러가는 것을 보더라도 그 돌멩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하면 돌멩이 가다가 정지하니까 이걸 누가 굴렸는지 그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게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돌멩이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데 이 세상의 피조물의 경험에서도 신에게 이르겠다라는 이 신성모독적인 논리, 그것을 아날로기아 엔티스, 존재의 유비라고 보고, 신과 인간의 연속성이 있다면 신앙, 신앙의 유비, 신앙이라는 다리밖에 없는데, 그 존재의 그 자체가, 각각의 그 대체에서 그 속성이 신과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역이라고 본 거예요. 이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칼 발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양면을 확산시키고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파워, 그런 사람들의 논리,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역사의 진보라 그러는데 그것이 진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론에 대해서 칼 발트는 매우 신랄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현재는 여성신학이 등장하면서 캐톨릭의 마리아론을 긍정적으로 많이 재평가합니다. 그러나 칼 발트의 시대는 여성신학이 등장하기는 이전이고, 따라서 마리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신학의 오류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거기에 모든 캐톨릭 신학의 오류가 다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을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교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신을 혼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932년에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제작을 쓰게 되는데, 교회 교의학, 미국에서는 도지신학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 유럽에서는 교의학, 도그마틱스라고 그러는데, 교의학이라는 말은 교리를 연구하는 거라는 말이고, 칼 발트가 처음에는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슐랄마하의 책 제목이 기독교 신앙 그랬거든요. 불교 신앙, 무신론자의 신앙, 유대교 신앙 있는데 나는 기독교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거거든요. 발트도 슐랄마하를 요구했지만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슐랄마하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했는데 슐랄마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슐랄마하가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한 것처럼 기독교 교야 이러고 출발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1919년에 키엘캡을 가지고 신앙을 하다가 1932년에 키엘캡을 가지고 신앙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키엘캡을 해서 빠진 것은 공동체 이론입니다. 키엘캡은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결단한다라는 그 개인주의적인 건데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칼발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학 그건 자유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학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교의학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정통주의예요. 근데 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칼 발트의 강점이 있기도 하고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칼 발트가 교회 교의학을 전체로 구상한 것은 권수로는 네 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권, 2권, 근데 1권 중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데, 1권이 내려오는 거고, 2권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보통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급행열차로 이머전시로 가는 게 기독교고,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3권인데, 칼 발트는 이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서론, 그 다음에는 신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론, 그 다음에는 성령론인데 성령론은 구원론이라고 보았고 그 안에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그런데 그 학원은 완성을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서론인데 프롤레고메나 서론인데 그 서론에서 칼 발트는 뭘 했냐면 200페이지에 달하는 삼위일체론을 썼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야말로 병 중의 병이라고요. 그래서 이 한스킹은 칼 발트를 평생 스승이요, 은인이요, 개신교와 캐도릭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위대한 20세기의 교부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한스킹은 나중에 그 칼 발트의 신학의 한계를 지적할 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1, 2, 3, 4 이 첫머리에 그것도 200페이지씩이나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재의 질서와 인식의 질서는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다라는 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쉽게 하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인 앞서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점에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이다라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스킨 같으면, 자기 같으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건 제일 마지막에 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리로 가면 되지. 처음부터, 원칙론에 있어서 신이 인간에 앞선다고 해서, 신에 관한 인간의 이야기를 삼위일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건 마태복음 때문에 신약성경 못 읽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첫 페이지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책을 못 읽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오묘한 장난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거 읽어봐도 별로 좋은 일은 없을 텐데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다른 페이지부터 읽어도 좋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제가 읽었는데 분명하게도 보다 우리가 배운 책 읽는 법은 처음부터 읽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사가지고 볼라 그러니까 말도 발음도 잘 안 되고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는 안 보고요. 계속 그런 얘기만 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 이게 다른 성격의 책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칼 바르트의 이 도그마틱을 보면서 첫 페이지부터 나오는 인간은 쓸데가 없고 인간에게서부터 신에게 이르는 길은 없고 신에게서 인간에게 이르는 계시, 신학의 출발은 계시입니다. 슈라이너하는 종교 경험이에요. 인간의 종교 경험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서 출발해야 되고 아무 신이나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의 특성은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도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200페이지나 썼다. 그거 아니어가지고 그거 읽으려면 뭘요?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칼 바르트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해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대가 슈라이머하 같은 사람들, 리틀 같은 사람들, 인간의 도덕, 인간의 선, 인간의 합리적인 이상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혼쭐이 난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크게 실수했구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삼위일체를 믿어야 된다. 그 정서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1967년까지 이 작업을 하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중간쯤이 오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디비니티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여 나타날 때 보여주는 그 인간성, 칼 바르트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3권을 쓸 때부터 수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글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스킹이 칼 바르트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제자가 캐톨릭의 수제자가 하는 얘기니까 맞을 거라고 봐요. 한스킹을 보면서 칼 바르트가 말년에 내가 네 나이라면 신학을 다시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쟁을 두 번 치른 다음입니다. 1941년에 또 다시 전쟁이 나죠. 그러니까 그 후에 전쟁이라는 게 이제 그것도 몇 번 해보고 나면은 다 요령이 생기는지 그 후에 인간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는 안 되지만 내가 네 나이라는 신화를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스킹이 이렇게 전화 보는데 그거는 옳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죽기 전에 쓴 짤막한 아티클인데 거기에 보면 슈라이너하를 젊은 날에는 욕을 많이 하다가 그의 자유주의 신학의 공헌을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자들의 교리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제 질서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겠지만 인간보다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경험을 좀 출발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다가 다 기절을 하고 도중하판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자유주의의 정서와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틀렸고 여기서 출발한다 그런 거예요. 칼 바르트의 신학 중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관계된 것은 그의 종교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 교수 중에 한 분 얘기가 칼 바르트의 종교론을 설명하면서 한때 마크스에 충실했었던 사실을 주장하면서 칼 바르트의 신학 전면에 사실은 마크스의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론입니다. 칼 바르트에게서는 계시라는 단어와 종교라는 단어는 반대말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계시로서의 기독교.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칼 발트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입지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는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종교지만 그 근원으로 보면 하늘에서 온 계시예요. 그럼 계시와 종교는 뭐가 다르냐?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종교를 그렇게 규정하는 건 바로 마크스의 사고방식. 마크스는 계시라는 것을 어디에도 인정하지 않고 종교는 헤겔과 포엘바흐를 통해서 칼 마크스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욕심을 하나님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대자대기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뭐 평화가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표시한 거예요. 그것이 칼 마크스의 사고방식인데 말체에게도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그 기독교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 안에 계시와 종교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신앙의 대상이지만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의 성경책 안에 인간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 비평, 인간적인 비평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이드 스토리고 기독교의 계시는 초역사적 진리입니다. 이게 근대인, 현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근대로 중세로 넘어간 거죠. 20세기 후반에 오면은 역사와 상관없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에서 역사성을 제외한 것은 환상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 발트에게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안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면서 역사적인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안 받는다는 말이 뭐냐? 역사를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환자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의사가 아니죠. 감기 환자도 있고 배 아픈 환자도 있고 다리 부러진 환자도 있고 하나님이 병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치료한다. 그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구체적인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면 역사에 개입하게 된다고요. 그럼 역사적인 상황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말투에는 이게 독일 사람들 말장난 좋아하죠. 역사라는 단어가 독일어에는 두 개가 있다고요. 히스토리와 게시히테. 그래서 히스토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게시히테 그럴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연꽃처럼 흙탕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도둑놈들이 모르죠. 내가 보면 서양 사람들의 폭력이 언어의 폭력이라고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막죠. 가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근데 그 이유는 물들까봐 그러는 거죠. 이 유럽 사람들의 하나님이 보낸 백로는 가마귀 노는 데 가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계시스테다. 우리말로 번역할 재간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번역을 못한다고. 그래서 히스토리? 히스토리칼? 이랬다 저랬다가 하면 그 말이 돼요. 영어에는 히스토리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대요. 독일 사람들이 두 개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미
이 역사가는. 근데 역사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창조적이 될까봐 이 대시를 초역사. 근데 칼 발전 초역사란 말을 안 쓰고 대시트라는 단어를 해서 구분 철썩 도망가. 이 불투만에게 있어서 그런 단어가 아니라 또 달라요. 네, 다른. 그래서 계시와 종교를 완전히 구분하고 종교는 폐지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층은 이 점에서도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초 도그마틱.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신학. 그러나 우리처럼 부모 형제가 기독교 바깥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개토죠. 신학의 개토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비밀 집단을 만들어 놓고 모놀로그 독백하는 거지 기독교라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곳이라고. 그렇다면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브루노의 말로는 point of contact이라고 해요. 사람들에 가서 너 배고프냐? 여기 밥 먹어라. 그냥 얘기가 돼야 선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접촉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뭔가 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칼 발트는 무조건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조그만 지금 공동체라는 말도 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역사적인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될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불교도 역사적인 불교는 종교지만 원래의 다르마 원래의 법은 계시다 그러면 고만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난인데 이런 장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칼 발트의 제자들은 종교적 대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킹은 그 점에서 굉장히 비판하죠. 한스킹은 캐톨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캐톨릭은 창조, 개신교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은총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신학을 경계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캐톨릭은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론의 강점이 완전히 있어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떡과 포도주가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가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캐톨릭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something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캐톨릭에는 언제나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 인간의 이성,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 마음의 준비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계급은 있지만. 근데 개신교회는 예수에게서만 대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형적인 게 칼 발트의 신학입니다. 칼 발트는 칼빈주의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하게 될 불투만은 루터의 신학을 대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교론 그것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920년대 유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희망이 없지만 또 다른 희망에 또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눈에 지게 나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가 일본에 가서 내천 감상 그런 사람들이 소위 무교회 운동 무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잘못된 건데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이고 이 제도를 넘어서는 선교 운동인데 그걸 보고 에밀 브루너는 미래의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선교 신학을 굉장히 많이 한다. 선교라는 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make sense한 신학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칼 발트는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절망에 빠지면 바깥 사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칼 발트가 생각한 신학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팅은 칼 바트를 20세기의 신학의 교부라고 보면서도 군데군데에서 칼 바트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네퍼의 비판을 잠깐 소개하면 보네퍼도 비슷합니다. 보네퍼는 칼 발트를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 실증주의, 예수 그리스도 판트리즘이죠. 역사적인 예수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그 이외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역사적인 예수에게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방식, 그것을 보네퍼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학자들은 칼 발트의 이런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모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한스 킹이 여기에 이건 다른 책에는 잘 없는 건데 한스 킹이 그의 책에서 칼 발트를 비판하면서 칼 발트가 다이지 신학의 한계를 본 것은 참 탁전인데 왜 엉뚱한 대로 도망을 갔느냐. 이게 한스 킹이 그렇게는 말하는데 이게 발트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래. 그가 이 처치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이게 1m가 넘는 책을 쓸 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1861년에 하인리히 헤페라는 사람이 쓴 Dogmatics of Evangelical Reformed Church. 개혁교회의 도그마틱스라는 책인데 그걸 모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더 올라가서 무슨 루터나 칼빈 자체를 보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성서 자체에서 어떤 모델을 찾든지 혹은 어떤 그 고대의 고전에서 모델을 찾았더라면 칼 발트가 도그마틱, 이 기독교의 배타적인 도그마틱 거기에 빠지진 않았었는데 이게 1861년에 나온 이 장로교 신학자의 그 제가 이 사람 얘기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좀 소박한 순진한 신학을 전제하고 만 거죠. 그러나 발트의 공헌이 있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도덕적인 것과 야합할 수 없는, 야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유니크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고집이에요. 그거는 발트가 길이길이 후대에게 어떤 그 유산으로 물려진 발트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지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유니크한 메시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현대인들에게 렐레반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자기의 독특성을 쉽게 내던져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의 교회 성장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맹점은 바로 칼 발트가 보는 종교론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니드를 충족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거든지, 정치적인 거든지, 매스컴이든지 간에 인간의 니드와 맞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현대에서는 아주 정설이라고. 그것이 다이지 신학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나 칼 발트는, 그게 정통주의라는 거는 그쪽이 아니고 기독교의 유니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거를 홀드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선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보수는 칼 발트죠. 이게 제가 뱃다는 하나님에서 칼 발트의 부활론을 이렇게 변호했는데 그 변호를 쓴 이유는 제가 칼 발트를 좋아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한국 도계신문에 어떤 사람이 칼 발트는 부활을 안 믿는 이단자라 뭐 그러고 어쨌든 썼더라고요. 그래서 칼 발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도그마틱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또 부활론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칼 발트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 부활 그거는 이방인들이 부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부활론이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의 부활론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고 부활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진보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 가서는. 근데 이제 종교론, 그 다음에 개입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가서는, 칼 발트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가기도 하거든요. 워낙 긴 세월 동안에 책을 썼기 때문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칼 발트에 대해서 공부한 스위스에서 돌아온 그 학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가만히 있다가 아, 그 칼 발트 책 몇 권이 있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아 그거 몇 페이지 있다가